마태복음 7번 메시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일곱 번째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왔습니다.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출생을 다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년기를 볼 것입니다. 그분의 유년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 만일 우리가 사복음서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년기나 나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고로부터 계시지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유년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노예로서 계시됩니다. 어떤 사람도 노예의 유년기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이 두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함.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은 예수의 인성을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가 합당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항목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의 관습에 따라 그분은 첫째 날이 아닌 여덟째 날에 예수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분은 한 쌍의 산비둘기와 어린 두 마리의 반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단지 적은 재물밖에 드릴 수 없었던 사실은 그들이 가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는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의 3차 절기들에 참석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12살이었을 때 절기에 올라간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누가는 또한 예수께서 신체적으로 자라셨으며 그분은 그의 영 안에서 강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발견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이 모든 항목들은 예수께서 전형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입증함. 마태의 기록은 어린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러한 요점을 포함하지 않지만 마태는 누가에 의하여 다루어진 모든 요점들을 지나치는 반면에 이러한 요점에 머무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의도,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사람인 것을 입증하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왕같은 아이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가 그러한 왕같은 아이였는가를 보기 위해 마태의 기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흑백 문자대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구약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으로 이끌어지셨으며 땅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2장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을 보여줌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오심은 예언되었고 그분은 오셨으며 그분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발견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베들레헴에서 발견됨.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곧 메시아가 오셨음을 계시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수가 오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문제가 우리에 의해 출발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출발되었음을 주께 감사합니다.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출생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종교로서 구약 39권에 의해 형성되고 조직되고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교가 매우 성경을 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얼마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갔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몇몇 이방인들, 즉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을 찾기 위하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인 별에 의해 인도됨.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빛나는 별을 주셨습니다. 이 별은 거룩한 땅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 곧 거룩한 땅으로부터, 거룩한 성으로부터, 성전과 거룩한 종교로부터, 성경과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제사장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별은 이 모든 거룩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이방 땅에 있는 몇몇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별의 빛남은 유대인의 왕에 관해 이 이방 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현인들이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감동했는지 모르며 추측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현인들에 관한 너무 많은 상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동쪽, 곧 동방으로부터 왔으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현인들은 산 이상, 즉 하늘의 별을 갖고 있었으며 유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경과 별 중 어느 것을 갖기를 더 원합니까? 둘 모두를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내 손에는 성경을 갖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와 같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나는 유대인이고 별에 관한 한 나는 이방의 현인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하여 미혹됨. 그 현인들은 하늘의 별의 이상을 체험한 후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으로부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현인들은 이상을 보았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았지만 유대인의 왕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결정은 별빛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해 올바른 노선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틀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수도였고 성전이 위치한 곳이었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은 잘못 인도되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가 죽임당할 뻔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더라면 아기 예수는 그들의 실수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과 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당신의 천연적인 관념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경에 의하여 바로잡아진 많은 때에 당신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생각 안에서 문제를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여 미혹되고 잘못 인도됩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관념은 당신을 올바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미혹될 때마다 당신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곳에 도착한 후에 당신에게는 올바른 책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잘못된 곳인 예루살렘에 간 후에 성경을 통하여 바로잡아졌습니다. 성경으로부터 그들은 올바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여 잘못 인도되지 않았더라면 별은 틀림없이 그들을 예수가 계신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혹되었으며 그릇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 지식에 의해 바로잡혀져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의해 바로잡혀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으며 바른 노선으로 회복되었고 별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 이상은 항상 성경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예수가 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를 보기 위해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실제로 태어나셨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스스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위했지만 메시아의 사신 인격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많은 이들이 매우 영적이지만 그들은 성경만을 주의할 뿐 사신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대의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관심했다면 그들은 고대의 여행 방법으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 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멀지 않았지만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중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가짐이 없이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상을 갖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은 다른 일이며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여 나에게 당신을 위한 마음을 주소서. 나는 이상을 보기 원하고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욱더 당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하도록 별에 의해 다시 인도됨.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다시 본 후 그 별은 그들을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 성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계신 정확한 지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갖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나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산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거리 또는 어떤 집에서 나실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산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 성으로 인도했으며 또한 아이가 있는 정확한 거리와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별은 멈추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문들도 두드릴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은 예수가 계신 곳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예수가 계신 곳으로 직접 인도하는 분명한 최신의 이상이 필요함을 입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을 경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아이에게 경배했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하리라고 말합니다. 박사들에 의하여 발견된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웠습니다. 박사들은 그분께 경배했으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표론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이 예수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신성하셨습니다. 유향은 부활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종교적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은 다만 그분의 죽음 후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죽기 전에도 그분은 부활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 사신 생애는 부활의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우리에게 심지어 그분이 그의 유년기에조차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천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기록은 그 아이가 비범한 아이였음을 계시합니다. 그는 독특한 아이였는데 이는 그가 부활 안에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는 유향, 곧 부활의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사망은 그분을 잡거나 심지어 그분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몰약은 죽음과 또한 죽음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사망은 향기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 때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 아래 그들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는 아이 예수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생애가 유향의 향기로 충만한 부활의 생애가 될 것이며 그의 생애는 죽음의 향기가 충만한 생애가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분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았으며 결국 성전 안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였더라면 나는 그녀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따지며 당신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의 기록을 읽어본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분에게 있어서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죽임당함 가운데서 우리는 몰약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향의 향기가 아니라 몰약의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전기들인 사복음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애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매우 많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부활의 생명을 사셨으며 항상 십자가의 죽임 아래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갈 때까지 33년 반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분은 계속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단지 부활의 향기뿐 아니라 또한 십자가의 달콤한 몰약을 갖고 계셨습니다. 박사들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유대의 수천의 고을들 가운데 작다고 말하는 베들레헴에서 왕이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그처럼 천한 환경 안에 있는 비천한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별로부터 온 이상을 인하여 박사들은 그 장소에 주의하지 않고 왕이신 아이께 그들의 온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께 세 가지 귀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 주 예수의 본성과 생애에 대한 보배로운 요소를 상징합니다. 사복음서의 거의 매 페이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성의 귀함과 그분의 부활 생명의 향기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달콤한 향기를 봅니다. 주님이 출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도 박사들은 적절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본성과 생애에 정확히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의 드림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 아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이 귀중한 보배들은 주님의 유대로부터 애굽으로의 여행과 애굽으로부터 나사렛으로의 여행을 위해 예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사들의 경배와 드림은 참으로 무언가를 성취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에 의하여 경고받음.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그분을 경배했고 그분께 이 귀한 보배들을 드렸으며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에 의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다른 길은 원래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원래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다른 길로 돌이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오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발견할 것입니까? 그 기본 원리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움을 주지만 기본 원리는 산, 별, 곧 하늘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하늘의 이상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 별이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별이실 것이고 그분은 별로서 오셨으며 그분은 별로서 계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빛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별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따르면 별은 성경과 연관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에 주의한다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떠오를 것이며 새별이 우리 마음 안에 뜰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사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명 또는 새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새별은 사실상 아침별입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는 포스포로스, 즉 빛을 지닌 실체입니다. 한 조각의 이는 어두움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의 어두움을 비추는 참 인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당신 위에 비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비추기 시작할 때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비춤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새뼈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박사들과 같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온 무언가가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인도하는 자들이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의인이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즉 그릇된 길로부터 바른 길로 그들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별들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 위에 빛나는 별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따르면 당신은 분명한 말씀에 나와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당신 위에 비출 때까지 당신의 온 존재, 곧 당신의 입, 당신의 눈,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 당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빛나는 성도들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간다면 당신은 빛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당신을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갖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영과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계시록 22장 16절 바로 다음 구절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벽별이신 주 예수님이 그 영과 신부인 교회에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은 주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별들이 그 영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들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산별이나 산별들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는 그 영과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영에 의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이상을 가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기란 쉬울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함.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사용하여 어린아이를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예수를 애굽에서 부르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발견된 후에 발생한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애굽으로 피할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박사들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들의 실수가 하나님께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실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실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 일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당신이 옳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든 간에 마침내 당신은 박사들이 행한 것과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악하게 행하자 선한 것이 옳으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좋은 것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올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는 하나님께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이와 함께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에 어린 예수는 첫 번째 순교, 즉 박사들의 실수로 야기된 순교를 피했습니다. 사탄은 순교를 일으킬 기회를 엿보는 데 있어서 항상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사탄까지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린 예수는 보전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심. 여기서 나는 작은 역사를 제시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알겠지만 좀 더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직후에 아이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실수는 헤롯 왕의 증오와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는 왕이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에 노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꿈에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게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돌아와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베들레헴 주위의 영토에 남아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사렛으로 갔으며 예수는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인간 안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무언가 감추인 방법, 즉 공개적이고 명백한 방법이 아닌 감추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내밀한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에 감추인 방법은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가 메시아를 만났으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즉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잘못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그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립은 단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오셨고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와 따지지 않고 다만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를 알려고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따지려 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었으며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우리는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에 있어서 무언가 감추이고 비밀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막의 모형을 언급하겠습니다. 성막은 거칠고 질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외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세마포와 금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영적 원칙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밖에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당신을 방문한다면 당신이 놀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바울 형제님입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빛나는 천사와 같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잘생긴 모습이라고는 없는 단지 작은 사람이군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며 밖에 나타남을 따라 다른 이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적 영을 따라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나타남에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나 어떤 사람도 밖에 나타남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적 실제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빛나는 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나타남을 따르지 말고 내적인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나 성도들을 알려면 밖에 나타남에 의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성당이나 큰 교회 건물들이나 파이프 올겐과 같은 밖의 것들에 어떤 가치도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는 외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나사렛 사람이셨으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지방에서 자라셨으며 사람들에 의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멸시받는 도시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와서 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분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분에 의하여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교회 안으로 와야 하며 얼마 동안 교회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무언가 귀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체험을 감춥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가야 하며 그들과 함께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 안에 있는 풍성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유향과 몰약과 많은 다른 보물들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매혹되고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의 보배로운 것들,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감상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나시린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가지, 즉 네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추측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을 압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해진 것입니다.